창세기 35장 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바딴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네게서 나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의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들이 베델에서 발행하여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 길을 격한 곳에서 라일이 임산하여 심히 신고하더니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지금 그대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기에 임하여 그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은 베노온이라 불렀으나 그 아비가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라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20절까지 읽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년을 이제 사계절로 나누죠. 그래서 사계절이 있어서 봄이 오고 나면 또 여름을 기다리게 되고 더운 여름을 지나면서 이제 가을이 오기를 기다리게 되고 또 가을이 오면 겨울이 오고 추운 겨울날을 보내면서 어서 빨리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우리는 이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봄이 오면 봄이 가고 여름이 온다는 사실. 여름이 지나면 또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고 겨울이 지나면 또 봄이 온다는 사실을 다 믿죠. 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일하시는 걸 보면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형편은 절망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절망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소망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는데 예수님 길을 가시면서 날 때부터 소경된 그 사람을 보셨는데 예수님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고 거지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그에게 소망이 없었는데 희망이란 없었는데 기쁨이란 없었는데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소경이 구걸하는 소경을 보시면서 그냥 지나가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이제 이 소경이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변화가 찾아오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변화는 언제 일어나느냐면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쓸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우리 삶의 변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날 때부터 소경이 돼서 거지로 구걸하면서 소망이 없이 하루하루 인생길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불행이라고 여겼겠지만은 그 삶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면서 불행이 끝나고 어둠이 끝나고 고통이 끝나고 괴로움이 끝나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1950년 전쟁을 치르고 폐허가 되고 이제 그 가난을 이기고 경제대국에 이를 수 있는 원인이 바로 발상전환에서 시작이 됐다고 하죠. 마인드 강연을 할 때 자주 덴마크의 동화작가 안데르센이라는 동화작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는 가난하고 얼굴이 못생겨서 늘 불행하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보니까 안데르센처럼 못생긴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안데르센이라는 동화작가는 어느 날 생각이 바뀌었어요. 가난하고 얼굴이 못생긴 이것이 불행의 조건이 아니었구나. 이건 불행이 아니라 축복이었구나. 어떻게 그 사고가 바뀌게 됐는지 그 과정을 제가 다 모르지만 생각해 보면 아 그거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겠나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 속에 진정한 행복은 예수 안에 있으니까요.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그 인생 속에 예수님을 만나면서 나는 가난해 얼굴이 못생겼어 사람들이 나를 놀려 그러면서 그 어디에도 소망 없이 살던 그에게 예수님의 빛이 찾아왔겠다. 주님이 그 마음에 찾아오시면서 이제 난 더 이상 불행하지 않아. 이건 축복이야. 그러면서 성냥팔이 소녀 그런 미운 오리새끼 세계적인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고 하죠. 제가 어릴 때 들 가운데 외딴 집에서 살았는데 5학년 때 마을에 전기가 들어왔어요. 저희 집에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마을에 전기가 들어오고 이제 그 마을에 TV가 두 대 들어왔어요. 저희 집 앞에 멀찌감치 전주가 이렇게 딱 심어져서 전기줄이 쭉 마을로 지나가는 그 광경을 보는데 아니 바로 앞에 전주가 세워져 있고 전기줄이 지나가고 있지만 우리 집에는 전기를 쓸 수 없었어요. 저기 전주에서 우리 집까지 오는데 전봇대를 하나 더 세워야 된대요. 전봇대는 하나 더 세워야 되는데 그걸 하려면 그때 돈 5천 원을 더 줘야만 전주를 세울 수 있고 전기를 끌어올 수 있대요. 결국 5천 원이 없어서 전기를 쓰지 못하고 6학년 때까지 지나다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돼서 마을로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마을에 이사를 가서 전기가 들어오는 그 집에 들어가니까 늘 다른 집에는 전기불 환한 전기불 켜놓고 또 TV도 보고 그러면서 전기 혜택을 보고 살았는데 저희 집에는 들 가운데 외딴 집 정말 가난한 집에서 살면서 전기 혜택을 볼 수 없었는데 전기가 들어오는 그 마을에 이사를 가니까 저희들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는 환한 전기불 밑에서 공부도 하고 생활을 할 수가 있었어요. 제가 그때 저희 집에 할머니 혼자서 교회를 다녔는데 저희 옆에 동네는 교회가 없었어요. 오리 떨어진 곳에 교회가 있었는데 할머니 손잡고 여름 성경학교 때 크리스마스 때 교회를 가보곤 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제 나름대로 꿈이 있었고 가난을 이겨보고 또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나름대로 계획이 있었는데 그 꿈이 다 깨어지면서 마음이 공허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 깊숙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마음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내가 교회를 가야겠다. 하나님을 믿어야겠다. 그게 이제 마음에서는 일어나는데 누군가 나를 끌어주는 사람 없으면 쉽게 또 교회까지 발걸음이 잘 안 옮겨지잖아요. 친구의 이끌림 받아가지고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되고 시골에 있는 그 교회를 매주 나가서 한 3개월 나가니까 주일학교 공과책을 제 손에 탁 쥐어주더라고요. 그 공과책을 이렇게 열어서 보니까 성경을 이제 학교에서 공부하다 보면 참고서가 있듯이 아, 이 공과책이 참고서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 공과책을 열어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나오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오고 이삭도 나오고 벼이삭은 아니지만 그러면서 이제 다윗도 나오고 쭉 다니엘도 나오고 성경의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그걸 이제 매주일 한 번 읽어보고 두 번 읽어보고 세 번 읽어보고 도대체 무슨 뜻인지는 모르지만 제 머릿속에 암기해가지고 주일 학생들에게 가르쳤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까지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고 성경을 떠들러 본 적이 없는데 그렇게 교회를 다녔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였죠.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할 때 제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야 너 신학대학교를 갈래? 신학교를 갈래? 그러더라고요. 학력고사 점수가 좋으면 신학대학을 가고 그게 안 되면 신학교를 가라.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갔어요. 집안 여건도 안 좋고 해서. 그래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신학교를 다녔는데 제가 어릴 때 할머니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다니게 됐고 고등학교 때 마음의 허무함을 느끼면서 이제는 내 마음에서 이끌려서 교회를 가기 시작했습니다만은 제 마음속에 정확하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건 믿었어요. 그러나 정확하게 내 마음에 하나님을 만난 적은 없었다는 것이죠. 19년도 CLF 기간에 전 세계에서 66개국에서 800여 명 되는 목회자들이 한국의 CLF 모임에 참석을 했어요. 거기에 해병대, 미국 해병대 군목 사모님이 CLF에 참가를 했는데 첫날부터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행복해하시고 여기서 전하는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마인드 교육도 너무 좋네요. 내가 본국으로 돌아가면 우리 남편에게 이야기해서 해병대에서 이 마인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겠다고 모두가 기뻐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한 분 한 분 귀빈들을 만나서 상담하는 시간이 그렇게 길 수 없는 거예요. 왜? 만나고 싶어하는 분들은 너무 많은데 시간이 한정돼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마음이 다 만들어져가지고 목사님이 딱 만나서 복음하면 구원받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만나도록 하고 싶은데 아 이분 마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시간을 잡았어요. 목사님과 인사를 나누고 마주 앉았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했어요. 예수님을 만난 적 있습니까? 그러면 만난 사람은 뭐라고 대답을 하겠어요? 예, 저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셨나요? 아, 제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대화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오고 가야 되는데 갑자기 이분이 예, 저는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지 몰라요. 그리고 율법을 지키며 이웃을 구제하며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충성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어요. 자,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의 대답이 맞나요? 아니죠? 네. 다시 질문했어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으십니까? 여전히 똑같은 대답, 녹음기 테이프 돌리듯이. 저는 열심히 기도했다니까요.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다니까요. 주일도 지키고요. 율법을 지키면서 죄 짓지 않으려고 선하게 살려고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께 충성 봉사하며 살았는지 몰라요. 아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느냐니까요. 하니까 이분이 자존심이 상했나 봐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못 만났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맞받아치는데 분위기가 좀 이상해졌어요. 저희들이 그럴 때가 많아요. 저희 교회 어떤 학생이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는데 부모님하고 이 아이가 목사님을 만났어요. 제가 옆에 앉아있는데 목사님이 그 아이에게 첫 마디가 너 구원받았어? 마음에 죄는 없어?
아닌데요. 있는데요.
그동안 교제했는데 구원받았다고 했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구원받았어? 아니요. 죄 있어? 죄 있는데요. 이렇게 질문하니까 엄마 아빠도 홍당무가 되고 저도 홍당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근데 그러면서 마음이 드러나면서 아이가 변하는 걸 보는 거예요. 결국 목사님과 그 군목 사모님 대화가 잘 안 됐어요. 밖에 나와서 이제 다시 상담을 해 들어가는데 이분이 마음에서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고 확신이 없는데 제가 확신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 얘기하기는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한 것을 주장을 했는데 목사님 앞에 서니까 문제가 없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렇게 되면 끝이에요. 기회가 없어요. 어제 저녁에 장례 예배를 다녀왔어요. 우리 부처님이 93세라는데 천안에 사시는데 우리 자매님 친정아버지신데 천안 교회에서 한 번씩 찾아가면 문전박대도 당하고 얼마나 예수님 이야기하면 싫어하는지 찾아오는 건 좋아하는데 예수님 이야기만 했다 그러면 쫓아내고 욕을 하고 강팍하셨다 그러는 우리 천안의 김용환 목사님이 한 번은 찾아가서 예수님 이야기를 했더니 막 소금을 뿌리더라 하면서 당장 안 나갔느냐 하면서. 근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신기하죠. 바뀔 때는 또 한순간이라니까요. 불과 그 대전도 집회 한 주간 전에 찾아갔는데 그때는 어떻게 이 어른이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들으셨던 거예요. 신기하게 구원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저희들 대전도 집회 할 때 이곳에 참석도 하셨어요. 몸이 많이 안 좋으시더라고요. 근데 어제 아래 이제 소천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준비를 하게 하셨구나. 이때를 아셨구나. 그동안 그렇게 강팍했고 마음을 닫고 듣지 않으려고 심지어 말씀 전하려고 하는 목사님에게 소금을 막 뿌렸는데도 하나님이 그런 분의 마음도 열어주셔가지고 구원받으신 거 보면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죠. 어제는 구원받은 건 우리 자매님밖에 없고 자매님하고 이제 딸, 아들 그리고 형제님은 거의 안형제님이라고 하기는 좀 뭐하고 이형제님이라고 하기는 좀 뭐하고 반형제님 정도 될까 싶은데 보니까 예배 드리는데 그렇게 행복해 하시더라고. 얼마 전 사위도 보시고 외국인 사위 이제 들어온다고 외국인은 안 된다 그랬다 하더라고. 그럼 결혼을 반대하는데 딸이 그래 알았어 나 결혼 안 할게 난 결혼 내 이제 앞으로 결혼하는가 봐 알아서 해 하고 딱 방문 닫고 들어가 버리니까 아버지가 금세 꺾였다 하더라고요. 야야야야 아니다 결혼하지 말하는 건 아니다 내가 외국인이라서 좀 그런 거지 그래 그래 네가 좋다면 하자 하자 해가지고 이제 결혼해가지고 그 호세라는 청년 합창단에 있는데 칠레에서 왔어요. 네, 고향이 칠레예요. 근데 한국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징그럽게 잘해요. 그리고 한국 사람 같아요. 얼마나 정이 많은지. 한 번씩 합창단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아 목사님 막 뛰어와가지고 인사하고 반갑게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어르신 구원받아서 주님 품에 가셨다는 걸 생각하니 너무 감사하고 장례 예배는 항상 기뻐요. 왜냐면요 가족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그 자리에 앉아서 들어야 되잖아요. 그건 또 짧은 시간이지만 또 복음 전하니까 듣다 보면 또 마음에 뭔가 흘러들어갈 거고 처음에는 전혀 이해가 안 되다가 아, 또 두 번 들으니까 세 번 들으니까 아, 그 얘기가 그 얘기였구나 하고 믿음이 오고 확신이 오잖아요. 저는 교회를 다녔지만 행복하지 않았어요. 나름대로 열심을 내고 두 번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충성을 다했는데 제 마음에 예수님을 만난 적은 없었어요. 1987년 5월 10일 제 인생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날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그날이 예수님 만난 날이라고 하지 마세요. 그건 교회를 나온 날이지. 어떻게 교회에 나오는 날이 예수님 만난... 아니 보세요. 자, 총각이 아가씨를 만나 사귀는데 만나서 사귀기는 사귀지만 아직 결혼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부부가 되려면 결혼식을 올려야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법적인 부부는 결혼식이 돼야 되는 거죠. 둘이 만나고 사귈 수는 있어도 정확하게 결혼이 돼야 돼요. 자, 예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면 그걸 믿음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내 편에서 주님을 위하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 내가 하나님을 위한 거, 하나님 그거 말고 우리가 주님과 마음이 만나고 주님과 하나 되는 건 주님이 나를 위하신 것을 깨닫고 받아들이고 믿을 때 주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영접하는 자 그랬어요. 곧 그건 뭐예요? 입꼬르죠, 입꼬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곧 영접하는 걸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뭘 영접할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하신 그 일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은 또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하신 일은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뭐예요? 예수님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이 박히시고 그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우리 마음의 죄를 눈보다 이게 씻으셨다. 그래서 죄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87년 5월 20일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마음에서 만나게 됐어요. 그렇구나.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하여 죽으셨구나. 예수님은 내 죄를 담당하셨구나.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내 죄 값을 다 지불 하셨네. 그러면 내 죄 없네. 그러면 내 죄가 다 끝이 났네. 십자가는 내 죄가 끝이 났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저는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보려고 애쓰고 노력했지만 죄에서 벗어나보려고 몸부림을 쳐봤지만 안 됐는데 예수님이 제 마음에 찾아오셔서 거듭난 이후 지금까지 삶 속에 내가 하는 것마다 안 되고 실패하고 다 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실 때면 예수님이 내 마음을 이끄실 때면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그 모든 것은 형통케 하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새 거예요. 새 거.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믿으세요? 표정이 그렇게 믿지 않는 것 같아요. 이야, 내가 새 거구나.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구나. 그러면 막 얼굴이 달덩이가 돼가지고 환하게 기뻐하고 행복해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찡그리고 쳐다보세요? 환한 얼굴로 좀 쳐다보지. 자,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나을 때부터 소경된 사람은 언제 변화가 시작이 됐어요? 예수님을 만나면서. 소경이 변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 그 눈에 징을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시스라 하실 때 예수님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이끌려서 가는 동안 어느새 눈이 밝아지고 이제 거지의 삶이 끝이 났어요. 한평생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구걸하면서 인생을 살아야 할 비참한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제 소경 아니에요. 이제 불행하지 않아요. 고통이 끝이 났어요. 자, 창세기 1장의 첫째 날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렇게 돼 있죠? 그렇게 돼 있어요? 예, 우리 학생들이 지금 헷갈리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건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인간의 상식으로는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맞습니까? 자, 여러분 저녁은 모든 인생들 속에 찾아오는 건 저녁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저녁이에요. 빛이 오기 전에는 저녁이에요.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살 때는 늘 저녁이에요. 예수님과 상관없이 자기 생각을 따라가는 그 길도 저녁이에요. 예수님 없이 내 생각을 따라가는 그 길은 슬픔이다, 저주다, 불행이다, 고통이다, 괴로움이다. 그러나 빛이 오면 고통이 끝이 나는 거예요. 아멘. 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러면 자, 저녁이 왔어도 지금 내 눈에 저녁이 왔어도 저녁이에요, 아침이에요? 이제 아침이에요. 내 안에서 보는 세계는 늘 저녁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 보는 세계는 저녁이 존재하지 않아요. 주님 안에는 저녁이 없어요. 주님 안에는 아침이에요. 주님 안에는 슬픔이 없어요. 고통이 없어요. 괴로움이 없어요. 여러분 하늘나라 가면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죽음도 없어요. 질병도 없어요. 괴로움도 없고요. 슬픔도 없어요. 기쁨이, 안식이, 행복이, 소망이, 감사가 넘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빛만 존재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 마음 가지고 내 생각을 따라가는 길은 항상 저녁이에요. 그러나 나에게서 떠나 예수님께로 가면 분명 형편은 내 눈에 보기에 저녁이지만 이미 아침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보느냐 육신의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형편인데도 결과는 달라지는 거예요. 나을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저녁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아침이 되듯이 마르다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그리고 병들어서 죽어서 무덤에 갇혀 있는데 마르다의 눈에는 저녁이지만 슬픔이지만 절망이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절망 아니야, 죽음 아니야, 저주 아니야, 소망이야, 생명이야, 저주 아니야, 축복이야. 여러분 이제 어떤 문제든 예수님과 연결이 되고 예수님 안에서 보면 축복입니다. 아멘. 마가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면서 저편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풍랑이 일어나면서 예수님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데 제자들은 그 풍랑을 거센 바람을 이겨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었어요. 도저히 자신의 방법으로 안 되니까 예수님을 막 깨우더라. 예수님, 예수님,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깨웠는데 여러분, 이 풍랑은 예수님에게 문제가 돼야 안 돼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누구에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어나셨어요. 바람아 잠잠하라, 고요하라. 여러분, 이럴 때 하는 말이 있어요. 참깨가 100번 구르는 것보다 늙은 호박이 한번 구르는 게 더 낫다 하듯이 주님 말씀 한마디 하시니까 모든 게 다 잔잔해졌어요. 그런데 저편을 건너가 보니까 무슨 일이 있어요? 자, 마가복음 5장 1절을 보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자,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이 배에서 나오시고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저는 이 구절이 너무 좋아요. 내 인생에도 이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는 것처럼 내 인생에도 그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누구나 다 이렇게 정확하게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집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를 착고에 채우고 쇠사슬로 묶어도 이겨낼 수 없고 산으로 둘러 쏘다니며 괴성을 지르고 무덤 사이에 거처를 삼아서 살고 있는데 아무도 제어할 수가 없었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제어가 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를 괴롭히고 끌고 다니던 2천 마리의 귀신이 다 떠나가는 걸 보잖아요. 이게 주님의 역사예요. 주님이 하시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강구하고 결심하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든지 변합니다. 예수님에게는 능력이 하나 있어요.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망을 보고 절망 속에만 있지 말고 고통 속에 있으면서 고통하지만 말고 괴로움에 처해 있으면서 괴로워하지만 말고 그 절망에서 고통에서 괴로움에서 나를 이끌어내 주시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능력 대신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게 된다면 여러분 어느새 절망이 사라지고 소망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야,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더니 변했네. 아,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구나.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저녁이었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엔 어둠이었어.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아침이 됐네.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제는 소망이 찾아왔네. 이제 이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두운 삶을 살았는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에게 빛이 찾아오면서 그의 인생의 어둠이 끝이 나고 밝은 소망의 내일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이야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예수님을 만나면서 우리 인생의 절망이 끝났는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내 인생의 저주가 끝이 났는데 왜 나는 지금 저주 가운데, 왜 나는 지금 절망적인 형편 속에 힘을 잃고 낙담하고 절망하고 살아가야만 하느냐는 거죠. 이제 형편만, 절망적인 형편만 바라보지 말고 그 절망 뒤에 소망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저희들이 어제는 우리 굿누스코 동문 모임을 가졌어요. 체육대회를 한대요. 명랑운동회를 하더라고요. 초등학교 체육관을 빌려가지고 오전부터 오후까지 명랑운동회 하는데 얼마나 재밌게 노는지, 그리고 에어컨은 막 냉동실처럼 빵빵 때려주는데 더위 다 식혀주고 마음껏 뛰어도 땀도 안 나고. 그래서 어제 하루 너무너무 행복했고요. 이런 동문 모임을 가지면 제일 쭈삣쭈삣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자매는, 아내는 굿누스코를 다녀왔는데 남편은 굿누스코 안 다녀온 사람. 당신도 가자. 내가 왜 가? 난 동문도 아닌데. 그리고 이제 남편은 굿누스코를 다녀왔는데 아내는 굿누스코를 안 다녀와가지고 왠지 그 자리에 있는 게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닌 것처럼 보이고, 또 젊은 층인데 굿누스코를 둘 다 안 다녀와가지고 저 자리 끼기가 뭐한 거예요. 그러니까 왠지 소외된 기분이 들잖아요. 그래서 자유를 주자 그랬어요. 그래서 어제는 굿누스코 명예 동문 임명장을 이렇게 줬어요. 그래 줬는데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중에 정구열 형제도 명예 임명장을 받았다 하더라고요. 노자림 자매도 자리를 펴줬더니 그래 좋아하고. 그래 이제 임명장을 받고 그래 좋아하던데 17명이 이제 명예 동문 임명장을 받았는데 저도 기뻤어요. 감사하고. 그래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인간적인 모든 틀을 다 깨버리고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예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사는 이 삶이 얼마나 행복하냐,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거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어제는 실업인 모임의 임원들과 모임을 가졌어요. 같이 식사도 하고 했는데 대전 충청 지역에 이제 굿누스코 모임도 소망스럽고 실업인 모임도 너무 소망스러운 거예요. 제가 처음 한밭에 와서 실업인 모임을 시작하기로 했는데 6년이 넘도록 실업인 모임을 가져오면서 사업을 하고 또 경제활동을 하는 형제 자매들이 실업인 모임에 참여를 해서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뒷받침하고 한 나라 선교지를 맡아서 선교비를 보내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실업인 모임을 통해 놀랍게 일하시는 것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읽은 이 성경에 보면 야곱의 생애를 이야기하면서 그 야곱의 생애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봅시다. 9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창세기 35장 9절입니다. 야곱이 왔던 아람에서 돌아오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네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그랬어요. 자 앞에 10절을 한번 다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자 이제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나 부르시고 자 야곱이었는데 이름이 바뀌었죠? 뭐라고 바뀌었어요? 이스라엘. 따라해봐. 이스라엘. 이제 야곱은 이름이 바뀌었어요. 야곱이라 하지 마라. 야곱은 종용한 자라는 뜻인데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이제 야곱은 그 이름이 말해주는 것처럼 야곱으로 살아가는 삶은 늘 피곤하고 공고하고 힘들고 야곱으로 살아온 삶은 슬픔이고 저주고 절망이고 야곱으로 살아가는 삶은 결론은 험악한 세월을 보내게 된 거예요. 그는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갈 때는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이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로 살아갈 때 그는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야곱으로 살고 싶어요? 이스라엘로 살고 싶어요? 이스라엘로 살아야 되겠죠. 야곱으로 살아온 삶을 이제 끝내야 돼요. 이스라엘로 살려면. 지금까지 내 생각을 믿고 내 방법을 믿고 또 내 마음을 따라 내 보기에 선한 그 길을 가는 동안 내 보기에 좋은 그 길을 가는 동안 저주였는데 이제 야곱이 그 길을 버리고 야곱으로 사는 삶도 끝내고 이제 이스라엘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그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면서 그 다음 11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네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자, 야곱의 아내가 첫 번째 아내가 누구예요? 레아였어요. 두 번째 아내가 나헬이에요.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고 총이 없다. 다시 말하면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아내가 됐지만 야곱이라는 남편의 마음은 나헬에게 이미 가 있었어요. 외삼촌이 첫 번째 나이를 위하여 7년 봉사를 하고 결혼식을 올렸는데 아침에 눈 뜨고 보니까 눈이 알력이 부족해가지고 눈이 침침해지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레아가 아이 뭐야 이거 정말 곱고 아리따운 나엘이 눈앞에 보여야 되는데 나엘은 어디 가고 레아가 떡 있는데 깜짝 놀란 거죠. 외삼촌이 야 우리 지방에는 동생이 언니보다 시집을 먼저 간 적 없어. 그러니까 레아를 먼저 준 거야. 네가 정말 나엘을 사랑하면 7년도 봉사해. 야곱의 마음이 나엘에게 가 있으니까 나엘을 얻기 위해서 7년 봉사하는데 7년을 수일같이 여겼다 그랬어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됩니까? 알력이 부족하고 총이 없다. 레아가. 그러니까 얼마나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았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죠? 자,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남편의 마음은 나헬에게 가 있는데 하나님은 이 레아를 생각해 주시면서 레아에게서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첫 번째 아들이 루벤이라는 뜻이에요. 루벤 뜻이 뭔지 아세요? 루벤이란 이름인데 보라 아들이라. 자, 이제 언니가 아들을 낳으니까 이제 나헬의 마음에 질투가 생기겠지, 그죠? 두 번째 또 아들 낳았어요. 이름이 뭐예요? 시므온. 하나님께서 나를 들으셨다. 세 번째 아들 낳았어요. 레이. 뜻이 뭐예요? 연합이다. 이제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로다. 네 번째 아들을 낳았어요. 이름이 뭐예요? 모르는구나. 유다입니다. 찬송이다. 이제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유다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나일이 저만큼 오는데 레아가 아들 이름을 부르죠. 루벤 하면 얼마나 속이 오장육부가 뒤틀릴까 싶어요. 왜요? 루벤은 보라 아들이란 뜻이니까 루벤 일부러 불러주는 거죠. 보라 아들이라 하면서. 저희 어머니가 저 위에 딸만 셋을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할머니에게 구박을 당했다 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넷째도 딸 낳겠다 싶어가지고 아이 애를 낳는데 들여다보지도 않았다 하더라고요. 참 나 같은 아들이 나올 줄 모르고. 그래가지고 이제 떡 태어났는데 이제 이웃집 아주머니가 와가지고 애를 받아줬대요. 그리고는 이제 그 하루 딱 지났는데 전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하루 지났는데 그 아이를 안았는지 업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낳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저를 데리고 외갓집을 가셨대요. 50리길을 걸어갔다 하더라고요. 그 외갓집까지 50리길이거든요. 산 고개 올라갔다 내려가가지고 그래서 외갓집이 부자예요. 그 대문이 대골집 문이 딱 있거든요. 문을 딱 밀고 들어가면서 우리 어머니 소리쳤다 하더라고요. 나도 아들 낳았다 하고 소리쳤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빨리 닭 잡아라 하는 저희 외삼촌한테 그랬다 하더라고요. 그 아들이 저예요. 자, 이제 레아가 나엘이 저만큼 보일 때마다 속을 뒤집는 거예요. 루벤 부르는데 무슨 뜻이에요? 보라 아들이라. 자, 신기한 건 남편의 사랑도 받지 않는 레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아들이 그냥 쑥쑥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레아의 아들의 이름 속에는 간증이 들어있잖아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과 마음이 연결이 되고 하나님과 마음이 흐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레아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 나엘이 뭘 못 보는 줄 알아요? 야곱은 이제 야곱이 삶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됐는데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을 받은 야곱과 함께하는 동안 하나님 나에게도 복을 주시겠구나. 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푸시면 되겠구나. 야곱과 마음을 같이 하고 야곱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동안 나엘의 마음에도 너무너무 행복할 건데 나엘의 마음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질투하고 투기하는 마음만 가득한 거예요. 어느 날 시기가 나가지고 남편에게 투정을 하는 거예요. 당신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야곱이 정확하게 알더라고요. 여호와께서 네게 자식을 주지 않았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그렇죠.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한다고 자식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태를 열어주셔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돕고 인도하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제 이 나헬이 야곱에게 투정만 하고 있는 겁니까?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언니에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만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이 그런 나헬에게도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나헬을 생각하신지라. 그래서 낳은 아들이 요셉이에요. 요셉이라는 이름의 뜻은 더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더해 주실 거다. 그 뜻으로 이제 요셉이라는 이름을 지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읽은 이 성경에 바딴 아람에서 베델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그 올라가고 있는 그 길목에서 이제 아이를 낳을 때가 된 거예요. 진통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나일이 그 길을 가다가 아이를 낳게 됐는데 아이를 낳으면서 이 나일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자, 16절. 그들이 베델에서 발행하여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 길을 격한 곳에서 나일이 임산하여 심히 신고하더니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지금 그대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기에 임하여 그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은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 아비가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나일이 아들을 낳았지만 아이를 낳고 난 이후 그가 죽게 되면서 그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베논이, 그렇게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베논이라는 뜻은 슬픔의 아들이다. 너는 나에게 슬픔을 가져다 주는구나. 베논이, 넌 슬픔의 아들이야. 넌 슬픔이야. 넌 고통이야. 나일이 아들을 낳았는데 절망의 아들, 슬픔의 아들, 결국 그 삶 속의 마지막 그 아들을 낳고 죽으면서 그에게 남긴 이름은 베논이었어요. 그 라헬은 그렇게 인생을 절망으로 끝냈어요. 불행으로 끝을 냈어요. 고통으로 끝을 냈어요. 그런데 야곱으로 살았을 때는 나헬처럼 똑같이 베논이라고 했을 텐데 야곱은 이제 야곱이 아니었어요. 너는 야곱이라 하지 마라. 이스라엘이라 해라. 야곱이 야곱으로 살 때는 역시 똑같이 베논이라고 했을 텐데 이제 이스라엘로 살게 되면서 그는 생각이 달랐어요. 보는 눈이 달랐어요. 아니야, 이거 베냐민이야. 베논이 아니야. 베냐민이야. 오른손의 아들이야. 행복한 아들이야. 이렇게 베논이가 베냐민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삶, 그 인생은 베논이에요. 슬픔뿐이에요. 고통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예수 안에는 베논이가 아니고 베냐민이에요. 예수 안에 절망이 없어요. 예수 안에 실패가 없어요. 예수 안에 불행이 없어요. 진정한 행복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아멘. 자, 이제 여러분의 삶, 이제 지금까지 베노니로 사셨습니까? 베냐민으로 살았습니까? 야곱으로 살아온 삶은 베노니로 끝이 나지만 이제 이스라엘로 살아갈 때 베냐민이 되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자신으로 살아가는 삶, 그 삶의 결과는 베노니로 끝을 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베노니가 끝이 나고 베냐민이 돼서 더 이상 절망이 있어도 절망하지 않고 낙담할 일이 있어도 낙담하지 아니하고 절망 아니야 소망이야, 불행 아니야 축복이야. 그래서 예레미야서 29장에 보면 11절에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라,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라. 너희로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함이니라 그랬다. 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 아니요 평안이라.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다 그랬어. 자, 이제 여러분의 눈에 보는 형편 재앙으로 보이지만 재앙 아닙니다. 평안입니다. 불행 아닙니다. 축복입니다. 이제 안 된다는 생각 다 버리고 주님이 하시면 돼. 부정적으로만 생각했던 그 모든 걸 부정이 아니라 긍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라는 새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은 김가인데 이름을 바꾸니 예수로 바꾸니까 김 뭐예요? 김예수가 되는 거예요. 성은 정인데 뒤에 이름 바꾸니까 뭐가 됐어요? 정예수가 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야곱에게 야곱이라 하지 마라, 이스라엘이라 해라 하듯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새 이름을 주셨어요. 예수. 따라해봐요. 예수. 그래요.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셨어요. 이제는 작은 예수가 돼서 우리 삶 속에 그 예수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뭐든지 이기게 하시고 아무리 높은 산과 같은 형편을 만나도 넘게 되고 이기게 되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어제까지 율법을 다 지켰어도 오늘 하나를 범하면 그 모든 것에 거쳐 넘어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학자는 613가지가 된다고 했는데 어제까지 613가지를 다 지켰는데 오늘 하나 범하면 앞으로 612가지 다 지켜도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 사람들은 그 원리를 몰라요. 지금까지 내가 못 지켰어도 앞으로 열심히 하면 되지, 앞으로 안 지키면 되지. 절대로 그 논리는 통하지 않아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단 한 가지도 범하면 안 돼요. 지금까지 다 지켰어도 오늘 하나 범했고 앞으로 다 지켜도 오늘 하나 범한 그것이 모든 것을 다 물어 돌리는 게 바로 율법이에요. 그래서 옛 언약은 파하여졌다.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 돼서 율법으로는 저주고 율법으로는 멸망이고 율법으로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율법을 열심히 지키라고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옛 언약을 파하고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새 언약은 내가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거예요? 옛 언약은 내가 이루려고 노력해야 되는 건데 결국은 범함으로 파여졌고 새 언약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주셔야 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0장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드릴 것이 없느니라. 자, 15절에서 누가 우리에게 증거한다 그랬어요? 사람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증거하시는 겁니다. 16절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리라.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고 했는데 그날 후가 언제일까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신 그날 이후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신 그날 이후로 우리와 세울 언약이 뭐냐? 그 언약은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시면서 17절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를 기억합니까? 기억하지 않습니까? 기억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은 여러분이 지은 죄가 기억이 납니까? 안 납니까? 기억이 나야 합니까? 안 나야 합니까? 안 나면 큰일 나지. 내가 지은 죄가 기억이 나야 이런 죄인을 위하여 주님이 죽으셨다는 걸 다시 기억하고 그 주님께 감사하고 이런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런 악한 나를 주님이 받으셨구나. 이렇게 추하고 더러운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깊이 깨닫고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기억이 안 나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은 죄는 언제든지 기억이 날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억이 안 나야 되는 게 아니라 기억이 날지라도 그 죄가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나는 기억나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기억이 안 나야 돼요. 맞죠? 그죠? 하나님 기억하신대요? 안 하신대요? 하나님 거짓말 해요? 안 해요? 거짓말 안 해요. 하나님은 기억지 아니하신다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야곱이라 하지 마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라는 새 이름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 따라 내 안에서 내 나름대로 자기 길을 가는 동안 늘 내 인생의 결과는 배논이로 끝이 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은 베냐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로 살아가는 동안 절대 실패는 없습니다. 왜냐고요? 예수님이 실패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작은 예수로 살아가면서 죄에서 벗어나 절망에서 벗어나 어둠에서 벗어나 주님을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 누구도 누릴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비교도 안 되는 꿈도 꿀 수 없었던 새롭고 놀라운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 주님으로 살아가면서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마음껏 그 주님을 증거하면서 남은 생에 후회 없이 주님만 믿고 그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마음 따라 내 안에 사는 삶은 베논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 안에 삶 베냐민이 되었습니다. 야곱에게 야곱이라 하지 마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야곱으로 사는 삶이 끝나고 이제 이스라엘로 살게 된 것처럼 지금까지 나로 살았던 삶 자신으로 살았던 삶 이제 끝나고 이제 예수로 사는 삶이 되었습니다. 주님 나를 들으시고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나를 위한 삶 끝내고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 나를 들으시고 주님 나에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만 믿고 바라봅니다 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